사도행전 59번 메시지. 바울 일행의 사역을 통한 소아시아와 유럽에서의 번식 25번째. 이번 라이프 스타디에서 사도행전의 다른 부분으로 나아가기 전에 나는 시대적인 전환, 즉 구약의 경륜으로부터 하나님의 신약 경륜으로의 전환의 필요성에 관해 추가의 말을 하기 원합니다. 구약 경륜의 사라짐. 경륜적인 전환의 문제에 관해 베드로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변화산에서 베드로는 앞장서 주님께 제안하기를 장막 셋을 짓되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주 예수를 위하여 하겠다고 했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이를 듣고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들이 눈을 들어 보았을 때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했다.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졌으며 오직 예수만 남았습니다. 베드로는 모세와 엘리야, 즉 율법과 선지자를 그리스도와 함께 간직하려고 제안했으나 하나님은 모세와 엘리야를 치우시고 예수 외에는 아무도 남겨놓지 않으셨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 자신 외에 아무도 남지 말아야 합니다. 그분은 믿는 이들 안으로 생명의 법을 넣어주는 오늘날의 모세이시며 또한 하나님을 위해 말하고 믿는 이들 안으로부터 하나님을 말해내는 오늘날의 엘리야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약 경륜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에서 우리는 예수의 오신과 더불어 모세와 엘리야는 지나갔다는 사실에 관한 분명한 이상을 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전체를 대표하는데 모세는 율법을,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합니다. 유대의 관습에 의하면 구약은 주요 두 부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시편조차도 율법의 일부분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므로 모세와 엘리야가 지나갔다는 사실은 율법과 선지자들을 포함하는 구약 전체가 지나갔음을 가리킵니다. 변화산에서 이상을 본 체험이 있는 베드로는 후에 그의 두 번째 서신에서 그 산에서 일어났던 일을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는 구약 경륜을 신약 경륜과 아울러 지켜야 한다고 야고보가 주장할 때 이 이상에 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서 베드로는 마태복음 17장에서 본 이상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으며 후에 베드로 후서 1장에서 쓴 것에 관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단 말입니까? 베드로는 분명히 구약 경륜이 사라진 것에 관해 알고 있었습니다. 변화산에서 그는 이것으로 인상을 받았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는 구름 속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는 또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함께 있는 것을 보았으며 후에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지고 예수만 홀로 남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듣고 이러한 이상을 본 베드로가 왜 사도행전 21장에서 잠잠했습니까? 왜 그는 일어나 이렇게 말하지 못했습니까? 야고보 형제여, 내가 변화산에서 듣고 본 것에 관해 말하게 해달라. 모세와 엘리야, 즉 율법과 선지자들은 지나갔다. 우리는 더 이상 구약 경륜을 붙들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 안에서 그분의 움직이심에 위배되는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는 사도행전 21장에서 침묵을 지키고 야고보에게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와 함께 변화산에 있었던 요한도 그 순간 야고보에게 그것에 대해 무언가를 말했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베드로도 요한도 변화산에서 그들이 보고 권고받았던 그 이상에 관해 간증하려고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강조적인 세 번의 권고.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상반절에서 부활한 그리스도는 그분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족속은 이방인들을 언급합니다. 제자들은 이방인들을 3일 하나님 안으로 침례를 주어 제자들로 삼으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주님의 권고는 매우 강조적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의하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은 열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권고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비록 그것이 그 이상의 것을 포함하지만 이 구절에 있는 피조물은 주로 다른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처럼 주님은 여기에서도 제자들에게 모든 백성들, 즉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에 주 예수님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키는 또 다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서 그분은 제자들에게 그의 이름 안에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 끝에 있는 세 번의 권고를 상고한다면 우리는 그것들이 얼마나 강하며 명확하며 강조적이며 절대적인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혼합의 상황. 예루살렘에 있는 혼합의 상황에 관해 베드로와 요한은 잠잠했습니다. 그들이 이 혼합을 제거하려 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사도행전에 있는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오직 바울만이 이 문제에 대한 부담을 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 대해 아무런 관심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관심했다면 그들은 강경하게 야고보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야고보, 당신이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구약 경륜이 지나갔다는 것에 관한 말씀을 듣고 이상을 보았습니다. 신약의 기록에 의하면 사도행전 21장에 있는 야고보는 주 예수의 육신의 형제였습니다. 야고보는 주님의 다른 형제들과 함께 그분이 부활한 직후나 직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끝에 기록된 권고가 주어졌을 때 한두 차례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고 명하신 것을 알았어야 했습니다. 왜 야고보를 포함한 제자들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것에 관한 주님의 말씀을 표면적으로 소홀히 여기고 그처럼 구약을 주목했습니까? 제자들에게 주신 계시와 주님의 권고는 모두 분명하고 명확하며 강조적이고도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제자들은 하나님의 경륜에 관해 분명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는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분부하심을 관심하는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구약시대와 하나님의 신약 경륜과의 혼합을 선호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9절은 바울이 야고보와 모든 장로들에게 문안한 후 하나님이 자신의 사역을 통해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들을 낱낱이 고하니 라고 합니다. 그들이 이것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앞장서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야고보가 이렇게 말한 것은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있던 베드로였다면 나는 심히 부끄러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앞장들에서 베드로는 담대했었습니다. 공의 반대에 직면했을 때 그와 요한은 강했었습니다. 그러나 15장에서부터 21장에서 베드로는 그의 담대함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있는 바울의 말에 의하면 심지어 베드로는 이 혼합에 관련하여 외식하기까지 했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 있는 예루살렘의 상황은 얼마나 가련한지 우리 모두는 이 상황에 관한 그림으로 인상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베드로를 비난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우리가 오늘날 같은 부류의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5장부터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상황에 관해 그의 영 안에서 심히 곤혹스러워했다고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에 관한 그의 무거운 부담으로 인해 그의 3차 사역 여행이 진행되는 중에도 그는 예루살렘을 잊어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19장 21절에서 그는 예루살렘에 갈 것을 영 안에서 작정했습니다. 그의 목적은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에 관한 사랑스러운 관심을 수행하는 것일 뿐 아니라 또한 그곳의 혼합에 관해 야고보와 다른 장로들과 교통을 갖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외견상 바울은 이방인 믿는 이들로부터 온 재정적인 도움을 유대에 있는 자들에게 가져다 주고자 예루살렘에 가려고 목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바울의 영과 마음 안에 있었던 것은 이 땅에서의 주님의 움직이심의 근원이었던 예루살렘에 있는 끔찍한 상황에 관한 관심이었습니다. 바울의 이해에 따르면 그 근원은 오염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주님의 움직임과 함께 더 전진하기에는 평강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방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성취한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으로부터 오는 오염된 흐름이 거기에도 흐를 것임을 알았습니다. 이를 감지한 바울은 그의 영 안에서 그 상황을 정리하고 오염을 제거하려는 의도를 갖고 그 근원으로 되돌아가려고 작정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수행을 위한 복음의 진보를 위해 거기에서 로마와 심지어는 스페인까지도 가려는 것이 그의 갈망이었습니다. 주님의 불관용과 주권과 동정.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갔을 때 바울은 거기 있던 문제를 도울 기회를 가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보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야고보와 다른 장로들은 그를 아주 곤란한 상황 안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빠져나올 길이 없는 그는 제안에 따라 성전 안으로 들어가 나시린 서원을 한 네 사람과 함께 결례를 하기 위해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았듯이 주님은 이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21장 23절과 24절에서 야고보는 바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저희를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저희를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밀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헛된 것이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우리는 23절에 있는 서원이 나시린 서원이라는 것과 나시린과 함께 결례를 행하는 것은 그들의 서원에서 그들과 함께 연결되는 것임을 보았습니다. 21장 26절은 계속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저희와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에 만기된 것을 고하니라. 이것은 극히 엄중한 문제였습니다. 나시린 서원은 무언가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특별하고 특이하며 특출한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나시린 서원과 관계된 예물들은 특별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성전으로 되돌아가 나시린 서원에 참여하여 제사장이 그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예물 드려주기를 기다렸다는 것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로마인들과 갈라디아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에 쓴 바에 의하면 그는 성전으로 되돌아가지 말고 분명히 이 서원에 참여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주님이 이 상황을 관용하지 못하신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바울은 화평을 지키려고 노력했으나 주님은 커다란 소동이 바울을 대항하여 일어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바울과 같은 사도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쓴 후에 자신을 나신인 서원의 한자들과 연결시켜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 제사장이 와서 희생을 드려줄 때까지 성전에 머물면서 결례를 행했다는 것은 매우 엄중한 문제였습니다. 주님은 18장 18절에서 바울의 개인적인 서원은 용납하셨으나 21장에서 바울이 나실인들과 함께 연결되는 것은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상 바울은 18장에 있는 서원조차도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거기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나, 유대인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러나 유대적인 방식으로 서원을 함에 있어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 산 것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살았습니다. 이는 그가 그리스도인의 실행이 아닌 유대적인 실행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믿는 이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믿는 이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이라 불려진 곳은 안디옥에서였습니다. 바울이 18장에서 유대적인 실행을 수행하고 있을 때 그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를 잊어버렸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유대인 방식대로 감사를 위한 서원을 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다면 왜 바울은 유대인에 속한 어떤 것을 실행하기를 계속했습니까? 비록 주님이 그 실행은 참으셨지만 사도행전 21장에서 발생한 사건, 즉 바울이 결례에 만기된 때에 제사장이 드리는 희생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참지 않으셨습니다. 21장 27절부터 우리는 특별한 방식 안에서의 주님의 주권을 봅니다. 우리는 또한 주님의 동정을 봅니다. 한편에서 바울은 신실했습니다. 그는 주님의 이름을 위해 자기의 생명까지 버릴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이름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죽을 준비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한편 바울은 여전히 인간이었으며 사도행전 21장에서 자신을 도울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은 바울보다 더 좋거나 신실한 사람을 갖고 있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먼저 예루살렘의 혼합으로부터 바울을 구출하기 위해 개입하셨으며 다음에는 그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유대인들로부터 그를 구출하기 위해 개입하셨습니다. 결국 그는 로마인의 보호 아래 놓여졌으며 어려움과 혼동으로부터 분별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님은 바울에게 그의 마지막 서신을 쓸 수 있는 평온한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중요한 네 서신들, 즉 히브리서와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와 골로새서를 쓸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무리가 되어야 할 이들 네 서신을 간단히 상고해 봅시다. 중요한 내 서신 히브리서. 우리는 히브리서에서 유대교 안에 있는 모든 것보다 뛰어난 그리스도를 봅니다. 유대교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더욱이 히브리서 2장에서 우리는 또한 사람이신 그리스도를 봅니다. 유대교 안에 있는 하나님은 다만 하나님이시지만 신약에서의 하나님은 하나님이자 사람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 사람이신 그리스도는 유대교의 다른 중요한 항목인 천사들보다 뛰어나십니다. 더 나아가 히브리서는 그리스도가 모세나 여호수아나 대제사장인 아론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계시합니다. 히브리서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 세운 새 언약은 모세가 세운 옛 언약보다 뛰어나며 그리스도의 유일한 희생은 옛 희생들보다 뛰어납니다. 이제 하나님은 구약의 모든 희생들을 끝내고 대치한 그리스도의 유일한 희생만을 주의하십니다. 히브리서에서 바울은 구약의 것들이 지나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분명한 그림을 제시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신약 경륜 안에 남아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만유를 포함한 분이십니다. 이러한 이상을 본 바울은 이러한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와 낡은 구약 경륜에 속한 낮은 것들의 혼합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에베소서.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다른 모든 믿는 이들, 즉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부르심을 알기 위해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는데, 이는 교회, 즉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인 그리스도의 몸을 낳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바울은 계속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한 새 사람 안으로 창조될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구약 율법 안에 있는 모든 계명들이 폐해졌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3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풍성이 교회 생활의 구성체가 될 필요가 있다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그분의 집을 만들어 우리가 삼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에 이르도록 가득 채워져 그분의 완전한 표현이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봅니다. 4장에서 바울은 한 몸과 한 영과 한 주와 한 하나님을 말합니다. 몸은 새 사람이 되기 위해 삼일 하나님으로 조성되고 연합됩니다. 곧이어 5장에서 바울은 새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삼일 하나님의 표현이 있는 생활을 갖기 위해 영 안에서 삼일 하나님으로 충만되어야 함을 가리킵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영적인 전쟁을 해야 한다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에 있는 계시의 간단한 요약입니다. 빌립보서.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며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유대적인 모든 것들과 구약에 속한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삶을 살기 위해 그리스도를 추구했습니다. 골로새서. 골로새서에 있는 계시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모든 적극적인 것들의 실제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분기시며 하나님의 형상이며 모든 창조물 중 처음 나신 자이시며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나신 자이며 하나님의 비밀이시며 신격의 체현이시며 우리의 잔치이시며 새 달이시며 안식일이시며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골로새서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봅니다. 골로새서는 또한 모든 믿는 이들로 구성된 새 사람 안에는 헬라인도 유대인도 할례자도 무할례자도 있을 수 없으며 오직 그리스도가 만유이시고 만유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히브리서와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와 골로새서를 함께 상고한다면 우리는 바울과 같이 이러한 빛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신약 경륜 안에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의 마지막 방문 동안에 예루살렘에서 본 것은 혼합이었습니다. 그리스도에 속한 무엇이 구약 경륜에 속한 것들과 혼합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생명나무요, 만나요, 잔치이신 그리스도께로 되돌아옴. 바울의 온전케 하는 사역을 통해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가 완전히 계시되었습니다. 바울 14서신에서 특별히 히브리서와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와 골로새서에서 그리스도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모든 것으로 계시되십니다. 그러나 계시록이 쓰여질 무렵에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에 대한 이 이상은 거의 다 상실되었습니다. 이러한 손실은 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일곱 서신이 지적해 줍니다. 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타락한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이기는 자들을 부르기 위해 오셨습니다. 계시록에 있는 이기는 자들은 단지 죄와 세상과 육만을 이긴 것이 아닙니다. 특히 그들은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이상을 잃어버린 타락한 상황을 이겼습니다. 계시록 2장 7절에서 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2장 17절에서 그분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더 나아가 3장 20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구절들은 생명나무와 감추인 만나와 주님과의 잔치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는 나를 누리고 외적인 형식과 실행들을 잊어버릴 필요가 있다. 너의 생명나무와 만나와 잔치인 내게로 즉시 돌아오라. 타락한 교회 안에서 나를 대체하는 모든 혼합들과 일로부터 돌이켜 너의 모든 것인 내게로 돌아오라. 타락한 오늘날의 상황 가운데 있는 문제는 많은 것들이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를 대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대치들로부터 돌이켜 우리의 생명이며 우리의 감추인 만나이며 우리의 잔치이며 우리의 모든 것이신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께로 즉시 돌아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교리적인 방법이 아닌 누림의 방법으로 이분께로 돌아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객관적으로 그분을 아는 방법이 아닌 생명나무와 감추인 만나와 잔치이신 그분을 누리는 방법으로 돌아올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는 타락한 상황을 이기고 누림이 가득한 우리의 생명나무이시며 감추인 만나이시며 잔치이신 그리스도께로 즉시 돌아오는 것은 참된 전환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은 타락한 종교로부터의 현재의 회복, 즉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를 누림에 대한 회복 안으로의 전환입니다. 오늘날 이 그리스도는 생명주는 영이실 뿐 아니라 7배로 강화된 영이십니다. 우리는 오늘날 타락한 상황을 보고 주님의 의도가 우리를 그분께로 다시 이끌어 그분에 대한 누림을 완전히 회복하는 것임을 보기 위한 조감도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오직 한 가지 일, 즉 생명나무이며 감추인 만나이며 잔치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신, 심지어 우리의 흰 옷이며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건처를 위한 건축 재료로 만드는 흰 돌이신 그리스도를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필요는 타락한 종교로부터 누림의 방법 안에서의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의 실제로 전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